9월의 좋은 아침입니다. 9월 둘째 주일, 9월 13일 2020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놀라운 특권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옵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모든 인생들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오셔서 인격으로 교제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복되고 값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박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생이 되신 주님,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자의 생각에서 죄를 깨달아 마음을 돌이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은 사랑의 교회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임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 지만 아직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죄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을 받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부활의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주님의 진리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거룩한 한 묶음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복스러운 예배에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퇴치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님의 감동하시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활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로부터 생활에 설계되게 하시옵고 사랑의 성도 집들마다 작은 교회되고 저희들 모두가 모여서 큰 집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성경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해지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약속하신 말씀으로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한절 한절의 말씀이 제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새 계절이 열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다짐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새 생각과 새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밖을 향해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하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한태 집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보다는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열아와 같은 성원을 보내시면 조만간에 제가 우리 김만태 집사님하고 듀엣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원을 보내주시는 거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울 사람하고 서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남대문이 어디 있냐?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 누가 이겼겠습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겼습니다. 미국의 교육 체계하고 한국의 교육 제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오고 그 해니까 아마 9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 그 아주 가까이 지내던 그 동료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그 버지니아에서 그 이동을 하는 와중에 그 USA Today라고 하는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문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좀 샤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는 몰랐죠. University of Delaware. 여기 제가 23년 후에 그 동네에 오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UD의 학생, 여학생 중에 그 한 명이 전공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름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학사, 석사, 박사 이 과정을 5년 만에 제가 보니까 그 이공계열 뭐 환경공학인가 하여튼 그 해양공학인가 그런 계통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친 학생이 있다 이래서 그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한국을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전 9시 두 번의 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참 교육제도가 많이 다르더라. 한국이 미국의 제도를 많이 모방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또 다른 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UD에 있었던 여학생이 5년 만에 학석 박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정색을 해서 저한테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아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충청도 어딘가에서 기계공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해본 자기로서 볼 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살다 온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미국 한번 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일본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람 이긴다더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똑똑하지는 못해도 제법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 예 장로님 옳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종결 지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 만나게 되면 답이 없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끝까지 우기는 그런 오류를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서 간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마음에 바보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바보의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보의 벽에다가 더 높이 쌓고 더 강하게 쌓는 것을 심리 용어에서는 확증 편향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그 고집이 정확한 지식과 상식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게 되면 그게 고집 피우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음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 그리고 나의 지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라고 하면 신령한 참된 진리의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사람은 우둔한데 그 우둔한 사람을 말씀이 들어와서 비추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표현이죠. 잠언 6장 6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습니다. 미물을 통해서라도 배울 것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줄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라는 것, 그것을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특별히 선배 목회자 된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받은 디모데는 그의 회중들, 교인들과 함께 중요하게 나눠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말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완전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확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연약함이나 내 어떤 경향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거나 삐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재미난 말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은 유다마저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곳 저곳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사람,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에 들어와서 영어에 disperse, 흩어지다, 흩트리다 라고 말할 때 disperse라는 말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586년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사건을 역사의 사건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수 혹은 좀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바벨론 유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전과 율법이지요. 율법은 어떻게 기억 속에 담아둘 수 있지만 성전을 우리가 안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뭘 만들어내게 됐느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회당은 성전을 대체하는 보완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이 일하지 않아야 된다.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있습니까? 4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걷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그 동네에 자기들 모여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꼭 모여 살았거든요. 모여 사는 동네 가장 중간에, 그리고 조금 높은 곳에, 높은 곳이 없다면 그곳을 조금 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회당을 딱 중간에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끝에 있는 사람이 회당으로 토요일 안식일에 온다고 하더라도 제일 보통 먼 것이 한 반지름이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복 1km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최대가 1km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읽고 혹은 선지서를 읽고 혹은 시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거나 자기의 느낌을 혹은 자기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일종의 조금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 안에는 율법사도 있었고 또 율법학도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신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서기관입니다. 구약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성경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필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원 정도는 졸업을 한 사람이어야 가능했습니다. 율법학도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또 서기관도 있었고 이 회당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회당은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없어서 생기게 된 보완책인데요.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성전은 왜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성전이 왜 있느냐?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결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만나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셔서 인간들의 불결함을 해소하시고 또 인간들의 얽매이고 구속되어져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함께 서로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기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때가 되면 제사의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가 본래 목표하던 것을 다 이루는, 그래서 제사를 없애주는 분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은 메시오, 이름이 시아라는 거지. 여러분, 김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성전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은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은 다른 말로 좀 문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꿈꾼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 물론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꿈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희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성전의 제사도 회당에 모일 필요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을 꿈꾸는 것, 이게 바로 실제로는 회당과 성전이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있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는 세상, 그 때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이상 꿈꿀 필요 없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영화로운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교회의 꿈은 교회가 없어지는 데 있다. 그리고 예배의 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직접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는 그 세상, 그 때,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뭐 좀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여러분 뭐 있습니까? 저는 삼위일체 한번 여쭤보려고요. 도대체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머리로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롭게 된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궁금한 것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언가 결핍되어서 배워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지식과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궁금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예배가 필요하고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여전히 선교가 필요하고 여전히 교제가 필요하고 여전히 공부가 필요하고 여전히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영화된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화된 몸을 입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그 때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부단히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지요. 회당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또 지겹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피차 격려하고 잘 기다려보자 라고 서로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격려하고 안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나셨습니다. 문자 쓰는 사람 앞에 공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자 앞에서 또 문자 쓰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공자 앞에서 지금 문자 쓰고 있는 거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박박 우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랐다. 왜 놀랐냐? 서기관들과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아무리 문자 써봐야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아무리 들은 것 대충 이야기해봐야, 물론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있고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유튜브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뭐 시각적으로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서울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참된 회당의 주인 되시고 그 회당의 목적 되시고 더 이상 회당이 필요 없게 만드실 분이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좌우간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과는 당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회당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인간의 불결을 없애주시는 제사,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탐욕과 자기 확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제사를 대신해서 나름으로는 뭔가를 돕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그 천주교나 혹은 정교회, 미국에서는 정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혹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캐톨릭이나 정교회에 가면 물을 뿌린다든지 그걸 성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떠오는가? 떠와가지고 그 기도했기 때문에 성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거룩한 곳에 가서 그걸 떠와서 그런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에 그 안에 뭔가를 태워서 연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카고 있을 때 그 콥틱 교회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콥틱 교회를 갔는데 연기를 이렇게 팍 뿌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뿌리니까 눈도 따갑고 목도 메이고 굉장히 괴롭던데, 좌우간 연기를 왜 뿌리느냐, 그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연기를 뿌려서 우리의 죄악된 혹은 자기에게 몰입하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태워지는, 태워져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회당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간의 불결을 해소하고 인간의 불필요한 자기 확신, 어쩔 수 없는 자기 탐욕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니까 무언가 도구가 필요하고 상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꿈꾸던 자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결과 싸워야 되고 자기 확신과 대항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투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뿌리고 또 연기를 어떻게 뿜어내고 이런 것들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러시아에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올토독스라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할, 이건 좀 설명이 길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하간 이 정교회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데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호를 껐습니다. 러시아 14세기에 러시아 정교회가 한번 바꿨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그전에는 성호를 껐다 그러더라고요. 14세기경에 세 개로 껐자 이렇게 바꿨대요. 황제가 이래서. 그랬더니 두 개를 끊는 사람들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황제가 열받은 거죠. 세 손가락으로 안 하는 놈들은 다 처치하겠다. 그래서 화형하겠다. 그랬는데도 기쁨으로 자기는 진리를 지킨다고 화형당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됐다고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화형시키는 사람도 끝내주는 사람이고, 또 두 손가락으로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참 기절초풍할 일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있고, 또 극단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교적 확신, 나름으로는 신앙과 신념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감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회당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기다리고 참과 의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안아주어야 되고 위로해주는 곳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또 하나의 중요하다기보다는 큰 목적이 있지요. 세상과 사람을 멸망과 비참으로 빠지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비극으로 몰아넣는 불결한 존재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처참함으로 자신을 먹칠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불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리게 되면 자기 욕망과 자기의 왜곡된 고집과 세상의 욕심에 갇혀 있게 되고 꽁꽁 얼게 됩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냉동고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그가 빛으로 자유하게 되는 곳이 바로 회당이어야 됩니다. 회당은 불결에서 탐욕과 욕망의 굴레에서 참되고 깨끗하고 의미 있는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곳이어야 되지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고 나누는 곳이어야 되고 또 격려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참된 행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 있어야 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 뿌리고 연기를 뿌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 것인가, 뭐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교훈을 주셨다. 그 말은 그들이 헌 교훈에 매여 있었다. 사로잡혀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헌 교훈이 뭐겠습니까? 종교적 확신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확신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결국은 무모하고 근거 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자기 확신, 이것에 꽁꽁 매여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앉아있다. 회당에 나타나있다. 그리고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고 늘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 원문을 살펴보면 더러운 귀신과 드디어 싸워주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물을 얼마나 많이 뿌릴 것인가, 연기를 얼마나 많이 쬐을 것인가, 그를 얼마나 야단쳐야 될 것인가, 그를 얼마나 밧줄을 묶어야 될 것인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친구를 훈계하듯이 이웃 사람을 훈계하듯이 나타나셔서 그를 훈계하시고 그렇게 귀신과 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목숨으로 싸우셨지만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많은 이런 일반인들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싸우실 때는 어떻게 싸우셨는가? 그냥 이웃처럼, 그냥 다정함으로, 상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싸워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싸워 주심으로 결국 이 회당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회당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우리의 속에 있는 귀신이 내어 쫓겨서 잠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당의 꿈인데 그 꿈을 회당이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신 귀신과 싸워주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한 법적 힘, 법적 질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삼심제가 아니었거든요. 단심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한번 판결이 나고 나면 같은 그 사건으로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한번 판결로 끝이 나는 거죠. 한번 판결한 그 판결의 힘, 판결의 질서,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되었다면 더 이상 재판정으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죄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무죄라고 우겨봐야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삶이 억압받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법적 질서, 법적인 권세 이런 걸 말할 때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새 교훈의 권세는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인들과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꾸짖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많은 일반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 예수님의 싸우시는 질서는 무엇이었는가?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양보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다정함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아유 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에게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정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격을 분리시켜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격을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그 죄가 해소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종식하실 때에 우리를 매질하시거나 우리에게 험한 말로 모욕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다정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은 사랑으로 나오고 긍휼로 나오는 것이지요. 화석화되고 자기 신념화된 종교는 결국 우리를 구속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도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따뜻함도 주지 못하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죄를 분리시키셔서 우리의 인격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싸움, 그 이기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꿈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세상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꿈일 수 있지만 그 꿈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모한 자기 확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통찰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통찰된 것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다정하심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이겨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아직 미래에 가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십니다. 우리의 불결과 우리의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4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성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무명을 감사합니다. 예배 감사합니다. 아들의 오랜 해외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로 하루속히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또 대면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게 기다리며 서운하여 드리는 귀한 여종의 헌금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오랜 해외 전지 훈련을 무사하게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애끓는 모정으로 주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업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옵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저에게 범사에 감사할 귀한 은혜와 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 앞에 드릴 것 많게 하시고 고달프고 또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인자하신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그리고 사업에 그리고 일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하리라. 찾아주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불결과 무모한 자기 확신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을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함께 선교의 아름답고 복된 일에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선교교회와 자매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한 우리 김영빈 이제 군이 아니고 이제 김영빈 씨와 그의 더 아름다운 신부 다이애나 씨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 듣기 때문에 힘들 텐데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대신해서 여러분에게